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끊임없이 미얀마와 전 세계 각국으로 찾아오시고 두드리시고 끊임없이 찾아오시던, 지금까지 찾아오시던 그 주님이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뭘 하시는가 보니 씨앗을 뿌리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데 눈물이면 눈물인 대로 씨앗을 뿌리시고, 하나님이 선교사를 통해서 그의 몸된 교회들을 통해서 씨앗을 뿌리시는데 그 씨앗이 열매가 되기까지 농부로 그것을 경작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씨앗이 열매되기까지 주님이 일하시는 손길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될 거냐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나가 될 것인가, 그 싸움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가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원하는 아들이 되고 싶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 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싸우는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담일 거냐? 아담이 원하는 아담일 거냐? 아담이 원하는 아담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어버리죠. 하나님이 원하는 아담보다 내가 원하는 나이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했는데 아담을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담도 무너지고 아담이 원하는 아담도 무너지고 마귀가 원하는 아담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요나가 자기가 분별력이 있다고 더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선택보다 나 선택을 위하여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가라시는 니느웨에 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압니다. 내가 이 사람을 여기다 두고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정도의 판단력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아무 문제 없고 이 정도 센스면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관계를 맺어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내가 얼마나 옳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얼마나 나로 하여금 반복해서 넘어지게 하는지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바리새인도 처음부터 자기가 율법주의자처럼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자기도 예수 믿는 생활을 하지만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나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울타리예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도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나이고 싶은 것입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저 파킹랏에서 여기까지 예배당 자리에 앉는 것 얼마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열매로 거듭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거든.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딱 붙어서 쫓아다녔는데 다 도망가버렸습니다. 그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믿기지 않을 정도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 만진 제자들이 그 후에 고기 잡으러 갑니다. 인간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수단이고 방법이었지 목표는 여전히 자기 자신이었던 겁니다. 고기 잡아서 출세하고 고기 잡아서 성공하고 싶었던 그가 예수로 갈아탔을 뿐입니다. 예수로 갈아타서 나를 위한 예수일 뿐이에요. 어느 날 그 예수가 내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등에 두고 떠납니다. 선교지에서도 이렇게 키워보면 아이들을 키워보면 배를 갈아타려고 하는 것들이 보여요. 엄마 아빠 하면서 얼마나 잘 따라다니는지 몰라. 그런데 그 속에 필요가 없어지면 신앙도 생존이 되어서 배를 갈아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을 전달하고 씨를 뿌리면서 주님이 이루실 거라고 탕자를 기다리는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필드에서 기다리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배워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계산되어 있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내가 뭘 원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있는가? 하나님 자체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종교적 열심이 있어도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 보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매여 있다면 당신의 직임이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가가 더 중요한 사람이라면 남의 허드렛 일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성직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이 많은 고난을 지나잖아요. 17 나이에 두 가지 꿈을 꿉니다. 하나는 뭐냐면 11개의 단이 자기 앞에 없더래요. 그냥 꿈을 꾼 걸 형들에게 말합니다. 이러이러이러했다고. 저도 그런 꿈을 꾸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형들에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형들로 통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습니다. 두 번째 꿈을 꾸는데 11별이 나오고 그리고 해와 달이 자기에게 엎드립니다. 다시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더 진노하면서 우리 아빠 엄마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나 앞에 머리를 숙이랴 그러죠. 요셉은 그냥 단순한 꿈을 꾼 걸 가지고 얘기를 했을 뿐인데 그들이 해몽을 다 해주네. 그렇게 이렇게 머리 앞에서 조아리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나이 17에 요셉이 꾸었던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믿는 요셉이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은 달라집니다. 자, 어떻게 했냐면은 20년 후에 일어날 대기근을 내일 일을 하시고 내일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서 그 구원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단순한 소망, 단순한 계획, 단순한 하나님의 꿈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삶 속에 이런 엄청난 계획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나는 나만의 삶이어도 되는 줄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 똑같이 예수님 잘 믿어서 순종하고 조금 더 주님과 같이 엔조이하면서 이 LA 라이프를 살아도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꿈은 개인의 꿈이 아니었답니다. 개인 신앙의 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몸입니다. 나만을 위한 신앙이면 몸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원하심, 그 하나님이 담겨져 있었다. 개인의 성공과 출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씨앗이 열매 되기까지 요셉이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보니까 하나님을 품었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꿈이나 하나님의 어떤 것을 품은 게 아니라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을 품었다요. 자, 이게 뭐냐면 요셉이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러분도 요셉의 꿈을 가지고 사세요. 여러분도 비전을 품으세요. 꿈을 가지고 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요셉은 꿈을 가지고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꿈이셨어요. 하나님이 계획이셨고 하나님이 목적이셨어요.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살았는데 그 하나님 안에 다 있었답니다. 자, 우리는 관심을 가지는 게 뭐냐면은 나중에 이루어질 보여지는 형통을 봐요. 그런데 보여지는 형통이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관심 가지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내 속을 cultivate, 경작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의 형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보시는, 주목하시는 사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요셉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 딱 하시고 시작부터 그 요셉의 삶이 탄탄대로였을까요? 아니면 가시밭길이었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이 하나님을 품고 나서 계속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죽이려고 그러다가 팔았어요. 그러다가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게 몇 년? 10년. 그러다가 10년쯤에 한 여인의 유혹 앞에 오해를 뒤집어 쓰고 감옥까지 간. 오해 위에 오해, 억울 위에 억울. 더 그렇게 깊은 꼬인 인생이 돌아갑니다. 하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나서 이런 거 들으면 하나님 내게 옷이 없어서 이런 말 함부로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옷이 없어서 내가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급할 때 부를 테니 그때 옷이 없어서. 그래서 요셉이 종살이 10년, 감옥살이 3년 그 생활을 엔조이 했을까? 힘들었겠죠. 눈물은 눈물이란 말이에요. 아픈 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 힘든 생활 가운데 요셉이 미치고 폴짝 뛸 것 같은데 성경에서 뭐라고 요셉을 이야기하는가 보니 그는 형통하였더라. 도대체 형통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감옥 생활 13년 솔직히 형통입니까? 불통입니까? 불통. 꼬였어요? 안 꼬였어요? 꼬였어요. 이렇게 꼬여있는데 억울함에 억울함인데 성경은 감옥에서도 형통, 노예살이도 형통하였더라. 뭐가 잘 되어가는 게 형통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내 평생 내 인생이 저집사처럼 안 꼬여서 내 저집사 자녀처럼 안 꼬여서 나는 형통하다. 이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셉의 보여지는 삶은 꼬인 인생입니다. 얽혔습니다. 보여지는 삶은 꼬일 대로 꼬였는데 그렇게 꼬여버린 인생 같지만 그 인생 가운데 요셉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꿈은 하나님의 생명은 한 번도 꼬인 적이 없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삶 속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게 형통이래요. 그래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대로 내 인생이 불통인가 형통인가 이게 아니고요. 내 안에 불통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지금 환경 이런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 생명이 보이지 않는 그분이 나의 형통이시라 주님의 말씀하시네. 그걸 생명을 품는다고 말합니다. 생명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붙잡고 갈 때에 그 생명이 우리를 취하여 가신다고 말합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생명을 품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생명되도록 열매되도록 그 생명이 우리를 취하여 가신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합니다. 아,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의 삶이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나만의 삶은 나의 삶만이어서는 아니구나.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어야 하는 거구나. 이 꼬인 인생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그 꼬인 감옥 가운데서도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 그게 주님의 형통이구나. 보이는 대로가 아니구나. 미얀마에 비가 많이 오거든요. 비가 많이 왜 오냐면은 미얀마 땅에 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물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그런 팍팍한 45도 넘어나는 쫙쫙 갈라지는 그 땅에 3m만 파면 도도하게 샘물은 흐르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면 해는 언제나 있듯이 우리 하나님 언제나 어느 자리에서나 그 자리에 여상하신 하나님, 도도하게 흐르는 샘물이 그 깊은 샘물에 있다는 것. 그 샘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진부하게 살아야 돼? 나는 언제까지 여기에 붙어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하는데도 놀랍게 그 투정 위에, 그 투정 안에서도 주님은 샘물이 흐르고 있고, 요나의 투정 앞에 박눈크를 치시는 주님을 우리 가운데 담으시는 그리고 여기만 머물지 아니하고 반드시 샘물은 땅에만 머물지 않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튀어나오듯이 반드시 샘물은 그곳에만 머물지 않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기에 생명의 열매로 물이 터쳐나오다. 이게 생명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까지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믿음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딱 주시고 그 믿음이 믿음의 조상 되기까지 누구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더라. 이삭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남들이 와서 다 뺏더래. 그런데 또 다른 자리 가서 우물을 파고 우물을 파는데 그 후에 성경이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그 해에 요셉의 그런 풍년이 100배가 되었더라. 표현을 합니다. 보여지는 형통뿐만 아니라 이 보여지는 형통을 위해서 요셉이 지나는 인생을 그 행간의 의미거든요.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서 명심할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 그러니 세상의 평가 앞에 춤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성경의 평가 앞에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생명을 붙들라. 그러면 그 생명이 너를 취하여 가시리라. 우리 주님 보시는 건 달라요. 주님이 계시록에 말씀하시기를 얘야 너는 실상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실상은 너는 내 앞에 부요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너 이런 것 저런 것 다 가지고 있는데 사실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있어 너는 내 앞에 헐벗고 굶주린 자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아무리 대단한 교회를 이루었어도 비참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큰 것도 작게 보시고 작은 것도 크게 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람이 작게 본다고 해서 작게 보시지 않고 사람이 크게 본다고 해서 크게 보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매력은 끊임없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래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람 앞으로 끌고 가죠? 마귀가. 교회마다 비교를 하고 구역마다 비교를 하고 판단하고 하지마. 바리새인이요, 아무것도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하긴 했는데 사람 앞에서 한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기는 했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을 품었습니다. 세상의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을 품고 살았던 요셉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왜 이렇게 진부하게 살아야 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었기에, 품었기에 형통하였다. 오늘도 그 생명이 요셉을 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생명을 품었는가 사망을 품었는가 그거에 형통이 판가름 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의 형통을 주목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씨앗이 열매되기까지는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셉이 하나님의 생명을 품었을 때 어떤 반응을 두 번째 다시 내기 시작하냐면 더 이상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평가만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좋은 꿈 꾸고 멋진 꿈 꾸고 말했다가 인생 꼬였단 말이에요. 입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이게 무슨 꿈인지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긴 하시는데 이게 단순한 꿈이 아닌데 이게 뭔가 품은 건 품었어요? 그래서 인내해야 할 이유도 다르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도 무언가 품었기 때문에 달라요. 그런데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말을 하지 않는데 왜 말을 하지 않는가 보니까 이걸 얘기를 하면 또 사람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얘기가 되면 또 계산된 얘기가 돼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입을 열어요. 이게 바로 성경 서다하게 적혀있는 시편의 기록들이잖아요. 다윗이 원수들에게 한번 입을 열지 않습니다. 다 위로 올려요. 이쪽으로 안 올려요. 하나님께로 다. 요셉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게 감옥생활을 떠나서 일단 종살이를 10년을 했단 말입니다. 서로 종들끼리 마당을 쓸고 있었겠죠. 그럴 때마다 종들끼리 심심하니까 물어봤겠죠. 어이 미스터 요, 너 어쩌다가 여기 왔냐?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물어봤겠죠. 그러면 저 같으면 아, 이 형놈들이 팔았다고 나 나가면 그냥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을 하지 함부로 입을 열지 않습니다. 왜? 설명을 하면 사람의 이야기가 되니까. 뿐만 아니라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죄수 387번 너 어쩌다 감옥 왔냐? 그러면 물어봤겠죠. 그 감옥 가면 그렇게 물어본대요. 자기들끼리 너 뭐했냐 뭐했냐 물어보고 자기들끼리 다 판단하고 재판 다 너 몇 년 너 몇 년 왜 판사시키는지 몰라. 자기들끼리 그냥 알아서 하게 하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같으면, 저 같으면 아이 저 여자가 나를 이곳에 넣은 거라고 얼마나 치욕스러운 누명이라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닫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나의 모습은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결과가 지금 내 모습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말은 지금 우리의 삶은 5년, 10년, 15년 전 우리의 말의 열매를 맺고 있다고 말합니다. 말은 지금 그래서 그 사람의 한 사람의 미래를 알고 싶거든 지금 그 사람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를 보라고 그래요. 왜? 환경은 변하거든요. 사람은 변하거든요. 천지는 변하거든요. 절망 가운데 절망을 말하십니까? 여러분 낭만 가운데 낙심을 말하십니까? 환경은 변하는 거예요. 그 낙심 가운데 생명을 말하라.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다. 오늘의 형통이라. 그 보여지지 않는 형통이 보여지는 형통의 날까지 주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라. 그럼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몰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은혜 베푸실 거야.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은혜 베푸실 거야. 내 사업에 은혜 베푸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가실 거야 라고 그 생명을 끝까지 붙들어 가면 그 생명이 너를 붙들어 가실 거라. 요셉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말을 하면 사람의 이야기가 되니까. 아니 내가 못나서 아니 내가 부족해서 그래요. 이것도 틀렸어요. 사람이 왜 힘든 줄 아세요? 아니 힘들 걸 자꾸 설명하려니까 더 힘든 거예요. 아니 시집 못 간 딸이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가 자꾸 그래 너 왜 시집 안 가?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아요? 이 노처녀들의 고뇌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설명하라면 더 힘들죠. 그 입을 다물었던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취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품은 사람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생명, 그 형통의 씨앗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심겨져 있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누리는 너의 삶이었으면 좋겠다. 너의 삶도 주님의 형통에서 형통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너였으면 좋겠다. 그 형통의 입술을 주님이 오늘도 주목하고 계시더라. 그러니까 얘야, 사람 앞에 쏟아내지 마. 쏟아. 내가 들으마. 내가 들으면 너의 시편을 쓰거라. 내가 다 듣고 내가 너의 뜻을 너와 함께 가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주님 앞으로만 올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던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열매로 익어가는데, 요셉은 자기 손에 어떤 그런 많은 열매들을 이렇게 드리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열매로 익어갑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게 뭐 온유, 겸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12가지 뭐 8가지 어떤 다른 열매가 아니라 한 열매예요. 한 열매에 온유라는 맛이 나고 겸손이라는 맛이 나는 거예요. 그 열매를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맺어가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결산의 날에 주님의 열매로 요셉이 익어갔다. 보이지 않는 요셉의 마음을 끊임없이 드렸더라. 요셉이 감옥에서 3년을 억울하게 삽니다. 그렇게 억울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요셉은 감옥에서 죄수처럼 산 것이 아니라 간수처럼 살았다 그러죠. 한이나 풀면서 살지 않았답니다. 요셉의 중심이 달랐는데 요셉이 참 귀한 부분이 뭐냐면은 총리가 되기까지가 귀한 게 아니라 총리가 되고 나서 그 진가가 발휘됩니다. 이게 억울하게 여인의 모함 앞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3년 만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이제 총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힘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하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보디발 마누라 불러오너라. 그 이야기부터 했을 것 같아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사람이 제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가진 권세, 자기가 가진 거 이렇게 힘으로, 재주로 자기 한 푸는 거거든요. 이 인간의 성정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요셉이 그런 권세와 그런 능력과 그런 시기가 다 되었음에도 뭐 할 것 같은가 이렇게 보면, 저 같으면 야 금수로 준비해, 고향 가자. 이 형놈들아, 봤냐? 이게 하나님의 꿈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내 간증이야. 그러면서 막 자랑했을 것 같아. 그런데 요셉은 9년 동안 고향을 가지 않습니다.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믿음일 수 있어요. 총리가 되고 나서 믿음이 믿음이다. 이거 어려운 거거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분위기를 조성하실 때까지 요셉이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말을 하는 것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생명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을 계속 말하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품었던 사람들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노예생활 10년, 억울하게 감옥생활 3년, 그 하나님을 품었던 요셉이 감옥생활 3년하고 노예생활 10년 할 때에 이게 노예처럼 살지 않고 주인처럼 살았다 그러잖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당을 쓸어도 주인의 마음으로 쓸어라.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주인이 될 거야. 땅콩 박사가 얘기한 건데 좀 고상한 얘기 나오면 이렇게 한번 반응도 해주시고. 이 노예처럼 종처럼 하면 평생 종으로 이 교회 마당이든지 어느 마당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분위기를 조성하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진짜 영성은 그 힘을 딱 가져보면 딱 드러나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교회가 작을 때 큰 교회를 비방합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께 이겨간다고 하는 것은 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어떤 것들을 했느냐가 아니라 너는 내 앞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영민아, 미얀마를 앞에 두고 김영민이를 빚어가시는, 열매로 맺어가시는 주님. 캄보디아라는 선교를 앞에 두고 복음장로교회 성도를 빚어가시는 주님이 보이십니까? 담임 목사 청빙을 앞두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시는 주님. 하나님은 솔직히 요나가 없어도 니느웨 돌립니다. 아브라함 없어도 하나님 일 타십니다. 그런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하시는 생명의 주께서 나에게 접붙어 있으라고. 내가 너를 열매로 맺어가고야 말 거라고.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스스로 쫄지 말고, 스스로 놔버리지 말고 그 생명을 품어. 품으면 그 생명이 너를 형통의 길로 인도해 갈 거야. 주님의 열매로 익어가시더라. 그러면서 요셉이 22년 만에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젠가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도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됩니다. 잘 몰라도 돼요. 옛날 만화 영화 중에 요셉이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작은 창이 있는데 그곳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옵니다. 그곳에 요셉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작은 식물 하나를 그 빛을 받아서 그것도 키워요. 키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수염이 많이 길었을 거 아니에요. 그 빛을 받아서 이 식물 하나를 기르면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인데, 누구한테 말도 못할 인생인데, 그 하나님 왜 라고 질문했던 그 질문을 그냥 놔버려. 왜? 주님이 나보다 더 잘하신다고. You know better than I. 그거는 예전에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신앙생활에서 주님이 받아내시려는 고백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그 고백을 우리 가운데서 받아내시겠대요. 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이 요셉에게 화답을 합니다. 누가 너를 팔면 내가 살 것이야. 호세아서에 그게 나오죠. 누가 너를 집어넣으면 내가 끄집어낼 것이야. 누가 너의 인생길을 막으면 내가 뚫을 것이야. 만유의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주님이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리라. 그때에 저와 여러분도 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같이 아팠었나 봐. 우리가 그렇게 같이 힘들었었나 봐. 같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그 간정 받아내십니다. 가다가 말면 고통만 남지만 끝까지 가면 간정이 남습니다. 아멘. 생명을 붙들라 그 말씀을 하세요. 제가 교회 보스턴에서 교회 개척하면서 한 7년 정도 지나는데 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왔다가 다 그냥 다 가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 있는데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십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뭐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다는 거예요. 아, 그 이야기 듣는데 열받는 거예요. 왜? 그 말이 맞거든. 그 말이 맞아요.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는 누가 오는 곳이라고요? 죄인이 오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집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미안해. 집사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집사님 미안해. 근데 집사님 마음 들지 않는 이 교회 여기까지 오는데도 우리 교회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 많이 아팠어요. 집사님 생각 가지고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오늘 여기까지도 오는데도 너무 힘들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해하지 말합니다. 어설픈 똑똑이처럼 그거 연구하다가 지친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분명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 가슴에 주님이 확실하면 된다. 그저는 붙들고 구체적이지 않아도 돼. 생명은 내가 붙들어가고 내가 뛰고 달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복음장로교회는 단순한 교회가 아니에요. 생명이 살아 숨쉬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교회예요. 그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 때가 아니면 우리 다음 때를 통해서도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세상 가운데 쫄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우리의 질문을 놔버리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못 살아갈 때에도 주님 믿음이고 싶고 소망이고 싶고 사랑이고 싶어요. 주님 그걸 받으세요. 그런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주님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오늘도 우리 귓가에 쟁쟁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주시고 알아듣지 못할 때는 다시 깨워서라도 들려주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우리가 귀로만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듣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분신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